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말씀을 주소서. 말씀을 감히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교회의 유익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해석해 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새기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진실히 믿고 따라가는 참 성도가 되며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 말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가룟유다의 죽음 그리고 빌라도의 판결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봅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어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전통 본문에 본디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나라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세운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로마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죄인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결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밤늦게도 또 이른 새벽에도 분주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까닭은 그들에게 죄수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에 있어서 백성들의 비난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이 일을 위해 로마 총독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저 타락한 종교인들은 로마 총독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지혜로웠으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3절 보십시다. 때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려진 유다에게도 양심은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었을 때는 3년간 따르던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 양심이 깨어났을 때 그는 자기 행동을 후회하였습니다. 은 30으로 인한 잠시 동안의 기쁨보다 양심의 고통은 더 컸습니다. 그것이 범죄한 자의 후회의 고통입니다. 유다는 그 돈을 쓸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는 쓰지도 못할 돈 때문에 주님을 팔아 넘긴 헛된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이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 당하심을 무죄한 피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배신한 제자까지도 주님의 무죄함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화인맞은 양심, 즉 완전히 무감각한 양심을 가졌고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나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죄는 매우 컸습니다.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8절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고 증거하였는데 이 사도행전의 증거는 그의 죽음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였습니다. 유다가 자살한 것을 보면 그의 후회가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또 참으로 회개한 자는 이제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자살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단지 자기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절망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세상의 근심 걱정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근심은 하지만 그것은 죽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6절 보십시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성전고 성전의 보물창고 같은 그런 창고가 있었던 모양이죠. 성전고 성전 보물창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유대 지도자들의 행위는 마치 불쌍한 나그네들을 위하는 것 같은 위선적 행위이었습니다. 위선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의와 선과 진실이 없습니다. 마태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지금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 섭리적 사건은 이미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바였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의 예언은 이와 같이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마태가 스가랴의 예언을 예레미야의 예언이라고 증거한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주석가 라이트푸트, 유명한 주석가이죠. 라이트푸트는 유대인 학자 데이빗 김치, 이름이 김치인데 김치라는 김치 유대인 학자의 글을 인용하여 예레미야가 선지자들 가운데 첫 번째 지위를 가졌고 그의 책이 선지서들 중에 첫 번째로 놓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였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제임스 보세 브라운 주석이라는 유명한 아직도 읽혀지는 19세기 주석이지만은 세 권으로 된 좀 두꺼운 그런 주석에 나오는 내용이죠. 11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쉬 레게이스. 쉬 네가 레게이스. 네가 말하느니라. 말하느니라. 현재형으로 네가 말하는 도다. 온 영어성경 근래의 성경들은 조금 더 뜻을 새겨서 네가 말하는 대로로다. 대로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냥 원문의 뜻은 네가 말하는 도다. 현재형으로만 되어 있지만 뜻은 아마 영어성경들의 뜻 같겠죠. 네가 말하는 대로로다. 유대 지도자들은 공회에서 예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었으나 로마 총독 앞에서는 간교하게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 죄목을 씌웠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총독의 질문에 그렇다고 하시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라. 네가 말하느니라. 구약 성경은 왕이신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다윗이 메시아의 예표였는데 메시아 다윗이 올 거다. 왕이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마태복음 1장의 1절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창세기 12장에 또 계속 그 이후에 나오는 대로 또 다윗의 자손, 많은 선지자들의 글에 예레미야 30장 9절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왕 다윗이라. 에스겔 37장 24절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 외에 여러 구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지만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왔고 그가 자신을 변명한다고 바뀔 일이 아니었음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태도를 매우 기이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계속 보십시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그들의 시기보다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마가복음에 보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에 살인한 자였습니다. 살인자요, 밀란 선동자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와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고 그가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시기는 미움과 살인을 만드는 무서운 악이죠. 시기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빌라도 총독의 아내도 예수님을 저 옳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를 상관치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종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죠.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하고 설득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그를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판단력을 흐려놓았고 그를 죽이자고 설득하고 선동했습니다. 참 악한 사람들은 선동을 잘하는 것 같지요. 오늘 시대나 옛날 시대는. 그것은 참으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는 빌라도의 질문은 재판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말이었습니다. 객관적 사실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법률적으로,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재판관, 그것이 법조인들의 의무가 아닌가요? 그래서 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객관적인 사실들과 증거들을 종합해서 법에 근거해서, 법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이게 재판하라고 세워놓은 재판관, 하나님의 재판의 권을 땅 위에 있는 재판관, 법조인들에게 준 것인데 재판관이 그렇게 판결하지 않는다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빌라도, 이 재판관이 사람들의 의견이나 여론에 이끌려서 재판하려 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걸 물어봐요 회중한테. 참으로 부끄러운 재판관이로구나. 매우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재판관이 아니로구나. 무리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고 말하자 빌라도는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예수가 사형에 처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죄목을 제시하지 못하고 소리만 쳤어요. 그렇죠? 그것이 악한 무리들이죠. 그것이 데모하는 군중들이죠. 왜 모였어요? 옛날 데모할 때 보면은 우리도 학생 시절에 데모하느라고 뭐 몰려다닌 적이 좀 있었죠. 왜 지금 데모하냐면 데모하는 걸 모르더라고요. 왜 데모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다 모여서 그냥 데모를 하는 적도 없지 않았었는데,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은 관심이 없고 목적을 하나 정해놓고 그걸 갖다가 폭력적으로 데모해서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있어 보이는. 24절 봅시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옳은 사람의 피에, 옳은 사람, 전통 본문에는 이 옳은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의 신문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도리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무리의 외침은 정의와 상관없는 유대 지도자들의 작전일 뿐이었습니다. 머리가 참 좋아요. 악한 사람들은 그런 잔머리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그런 머리들, 그런 잘못된 데 발달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써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좋은 하나의 건수를 잡은 것처럼 생각하고 백성을 선동하는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옳은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는 총독 빌라도의 말은 책임 회피의 악을 더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놓을 권세도, 십자가에 죽일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판관이죠. 판관들은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힘든 법전을 공부하죠. 그 엄청난 분량의 법전을 많이 읽고 외우고 해서 그래서 사법고시를 보는 것이죠. 법관들은 참 대단한 그런 지성인들이죠. 판결은 그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의 역할이 결정적이죠. 빌라도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직을 걸고 내가 직을 파면당하면 당했지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판결을 그것은 무죄라고 판결하면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이 권한을 가진 자가 빌라도이지만은 그러나 빌라도는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피값을 그 피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의 형벌을 과연 그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무지한 대답대로 하나님께서는 후에 그 죄에 대해 보응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는 주 70년 로마 군대로 예루살렘 성을 처참히 짓밟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무섭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해도 때때로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죄값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주시는 고난의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경험해 보면 다 아는 것이죠. 경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길은 죄를 안 짓는 것이지만 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 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26절 마저 봅시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죽어야 할 죄인 바라바는 살인자 또 선동을 한 그런 사람 바라바는 놓여놨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죽음에 내어준 바 되셨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불의했습니다. 그 자신도 그 아내도 예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다른 성경들에 보면은 그러나 그는 무리들의 여론을 두려워하여 법과 이성과 양심의 판단에 반대되는 불의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그가 그 지위와 권세를 오용하였습니다. 그는 의로우시고 선하신 예수님께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불의한 판결로 정죄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로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정죄되심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고 그들이 그 은을 받기를 거절하자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는 불쌍한 생을 마쳤습니다. 가룟 유다,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렇게 영광스럽게 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가룟 유다의 생은 이렇게 비극적인 비참한 불쌍한 생이었구나. 그는 참으로 회개하지도 못했다고 보입니다. 사람이 큰 죄와 실수를 범할 수는 있으나 그 죄와 실수를 깨달을 때 단순히 후회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그 죄와 실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 받고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남은 삶을 얼마의 삶이 되든지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선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로 끝내버리다니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1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네가 말하는 도다. 원어의 뜻은 네가 말하는 도다. 혹은 영어 성경들에 보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로다. 대로로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데 대한 대답이죠. 네가 말하느니라. 네가 말하는 대로니라.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공회에서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거기는 예, 과거형으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증거하셨었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사야 9장 6절 7절 유명한 예,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난다는 그 예언부터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30장 9절 앞에서 인용했던 에스겔 17장 24절 34장 23절 24절 호세아 3장 5절 등의 여러 구절들이 메시아 예, 다윗이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우리는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네가 말하느니라, 네가 말하는 대로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구약에 예언된 그라 그분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와, 예수님의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믿고 구원을 얻고 확신하며 주를 따라가는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믿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고 아 그렇구나 이것은 귀하니까 세상에 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살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예. 자식이 부모가 낳아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부모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가장 무식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바로 알고 또 우리가 죄인이며 멸망할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씻음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며 복된 일인가를 깨닫고 주님을 믿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빌라도 법정 앞에서도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신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께서 사형에 처할 죄가 없는 자임을 알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함도 알았으나 그들의 작전과 군중들의 외침이 밀란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하여 그들의 외침에 굴복하여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형에 판결 그 무서운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내리다니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형이라는 것이 법관의 입에서 사형이다 유죄 정도가 아니라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다니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물었었지요. 죄수의 생사가 걸린 이 판결을 법과 이성과 양심에 따라 하지 않고 군중에게 물어서 하는가? 우리가 판결할 때 그래서 법관들의 판결은 하나님의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칭찬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큰 벌을 받아. 땅 위에서는 엉터리같이 빠르게 판결을 내렸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 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판결을 내렸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 양심적으로 그 판결이 맞다고 생각해?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했어? 잘 따져보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서 해서 그것이 객관적 사실, 예, 네 양심에 이 법에 맞는 것이라고 정말 너가 생각하느냐? 하나님 판, 예? 높으신 예, 심판자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실 때 벌벌 아마 떨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진술대로 예수께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최고법정의 권세를 가졌던 총독 빌라도는 로마 법에도 어긋나고 사람의 이성과 양심에도 어긋나는 불의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이로 왜 빌라도의 판결 하나뿐이겠습니까? 역사상 얼마나 많은 판결들이 우리나라도 근래의 역사에도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는 대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우리도 고난을 각오하면서 이 세상은 고난이 있는 세상, 우리 주님 가신 길이 그런 고난도 겪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고난을 각오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깨닫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참새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후회하고 비극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여 용서받고 주님 우리의 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으로 주님 남은 생이 얼마 되든지 바로 살다가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또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주님의 신분을 분명히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믿고 구원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은 억울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는 세상이지만은 그 고난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맡기며 주님 교훈하신 대로 우리가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고난을 각오하며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